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린 이미 17장에서 이 음녀에 관한 그 환상을 소개받았고 그리고 이 음녀가 바벨론을 의미하며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그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17장, 18장, 그리고 19장, 8절까지를 이해를 위해서 그 연결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서 계속 무슨 얘기 나왔냐면 큰 음녀와 그 음녀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나왔죠. 이 음녀는 바벨론이고 그가 어떻게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 내분이 일어나서 동맹들에 의하여 그가 파국을 맞이할 것을 17장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18장은 그 음녀로 그 묘사됐던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시면 19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바벨론 파괴의 의미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좀 보죠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행실이로라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음녀가 심판받은 이유가 그 가치가 뭐냐 해서 그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며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찬송이 되는 일이며 그래서 말하자면 천국이 이제 문을 열게 됐다라는 대로 이 음녀의 심판이 음녀의 심판이 가지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녀의 심판이 말하자면 바벨론의 심판이 다만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식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악을 일삼은 자들을 벌준다 하는 그런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임함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먼저 평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들과 그런 세력들이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연결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이 뜻을 조금 더 한 걸음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심판을 보시면 2절에 이 심판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말하자면 심판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반대한 세력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은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그 파괴,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받은 바 벌의 무서움 같은 것을 기대하는데 뜻밖의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라는 조금은 우리가 1차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다른 묘사로 이 바벨론의 심판과 파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는 구원과 가장 대조되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구원은 생명과 거룩이죠. 생명과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표현한 것으로 하면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 이것은 다 우리 정상적인 생명의 존재와 반대되는 그림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시체들만 있다 그런 뜻이죠. 더러운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가 모인다는 것은 이제 그 시체를 먹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다닌다, 이 말하자면 무덤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생명과 대조되고 있고 생명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충실함과 대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 황폐함이 생명이 없고 그래서 생명이 가지는 그 생명의 싱싱함, 무성함, 충만함, 아름다움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죠.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게 지금 듣고들 계십니다만 이따 결론에 다 묶어서 합시다. 지금은 조금 지나가죠.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3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17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음행했다 또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이렇게 나가죠. 이건 이제 골로새서 3장에 가면 이해하기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3장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하나님 외의 것을 소원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소망을 두거나 기쁨을 두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그 소요리 문답의 제1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그 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뭐에 제일 많이 그 말하자면 영향을 받거나 또는 혼동되느냐 하면 일반적인 윤리 도덕과 혼동되고 일반적인 종교와 제일 많이 섞입니다.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르다 라는 규칙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본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 필요한 것들은 다 뭐 우리가 자식들한테 성질나서 고함 지를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줬더니 입다우로 이런 식의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치, 의미, 보람, 영광 이런 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쁨이나 가치와도 그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생명을 만들지 못하며 우리는 진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며 진리를 만드시며 생명과 진리,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갖는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소원하면 이미 그는 신앙인이 아닌 것이요 우상 숭배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왜 늘 한 사람밖에는 아멘을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을까요? 이제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논할 때 자꾸 져라, 양보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해라 라든가 십자가를 져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무조건의 희생과 무조건의 양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을 기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이렇게 설명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었나 6장이었나 하여튼 갈라디아서 5장이 맞네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으로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갖고 있는 정욕들, 잘못된 소원들을 부정하고 벗어나라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거나 기쁨을 삼지 말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광으로 너희가 가져라. 이게 신앙이죠. 그것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을 가지면 가진 것만큼 이익인 것이요, 신앙을 가지지 않고 실패하면 실패한 것만큼의 손해인 것을 말하는 차원에서 신앙은 늘 권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놓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더 풍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이 가지는 풍성이죠. 세상의 것은, 죄악된 것은 그것이 다 썩는 것이죠. 죄악된 것은 가진 것만큼 오염되고 부패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가진 것이 가진 것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 진리와 생명됨과 거룩함의 무성함이 이어오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얘기할 때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이 심판과 대조되는 신자에게 허락된 구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어땠다고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고하는 것이며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원이 되시며 복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며 이런 것이 갖는 하나님께로부터만 허락되고 흘러나오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의 무성함, 부요함, 충만함.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논하죠. 이런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을 받는다, 감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벅찬 것인가, 넘치는 것인가를 의미하고 있죠. 그 내용과 의미와 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논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구원을 논하면 기능적으로 너무 많이 논합니다. 구원을 논하면 너 공짜로 은혜, 공짜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 주를 위하여 뭐 할래? 이렇게 지금 돼서 한국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요, 주를 위하여 뭘 하는 것이 됐죠. 구원이란 지금 바벨론의 심판에서 대조된 바와 같이 죄를 기준하여 보는 것입니다. 죄를 기준하여 보는 것. 그러니까 죄로 더럽혀지고 죄로 부패하고 죄로 망하는 것과 구원을 얻어 생명을 가져서 생명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새롭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그러니까 됨됨이를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의 삶의 원리가 뭐였다 그래요? 사치한 것. 그렇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뭐라고 했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치부하였도다. 뭘 쌌어요? 세상의 것들로만 소원을 삼아 움켜잡았죠. 뭐는 못하고요? 거룩을, 생명을, 진리를 추적하고 소유하지 못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신자된 자기 판단의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우린 이러기 제일 쉽습니다. 몇 가지 정해진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 주일을 지킨다, 성경을 본다, 기도를 한다, 헌금을 한다, 또는 뭐 봉사를 한다, 이런 정도로 그것이 신앙 행위인 것이 사실이며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신앙이 큰다는 것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제대로 그 신앙의 제대로 된 단계와 과정을 추적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곁길로 가서 얻은 것들입니다. 훨씬 본질적인 것은 이 죄 문제를 놓고 따지셔야 되고, 그래서 신자된 보상도 죄를 벗어나 거룩하게 살며 거룩을 소원하며, 그래서 죄와 싸워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것들이야말로 참다운 신자된 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가진 게 있어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추적하고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소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저가 배부를 것이옵니다. 뭘로 배부를 것입니까? 의의를 찾았는데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를 닮는 것, 이것이 배부른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귀한 행복의 조건이 뭐죠?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다 다르죠. 그의 수준이 낮고 영적 실력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로 행복의 조건을 삼고 그것으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얘기할 것이요. 그가 좀 더 고급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거나 정신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이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고 세상의 판단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있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옥고를 치렀고 순교를 했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수모를 감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참다운 내용과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싸움은 세상의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도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배우고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고 또 못 배우고도 영적으로 고급할 수 있고 가지지 않고도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왜 하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진단하시고 내 갈증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것인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 근처에 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이 복된 지경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이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우리 주께만 있고 우리의 감사도 또한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자랑도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지지 말게 하시고 저 헛된 유혹과 시험을 우리 말씀으로 간파하고 극복하고 싸워 이겨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영광의 충만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